오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회가 오늘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지난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의 승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이의가 제기된 애리조나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모두 유효투표로 인증하고 선거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 의회는 당초 어제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 인증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의회는 의사당 내 난동 상황이 정리된 이후 이날 밤늦게 회의를 재개해 인증 절차는 7일 오전 3시 40분경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어제 대선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워싱턴 DC 의사당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5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버트 콘티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이날 의사당 내에서 난동 중이던 여성 한 명이 의회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AFP통신은 이 여성이 미 공군으로 복무한 이력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사당 밖에서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3명이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로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해 당원 의장실을 점거했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콘티 DC 경찰국장은 이날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수치스러운 난동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무면허 총기 소지자 4명과 금지 무기 소지자 1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선거 결과 불복 입장을 고수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사실들이 나를 입증하고 있지만 1월 20일 평화로운 정권 인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났지만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은 연방의회가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공식 인증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나왔습니다. 한편 전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탄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수치스러운 장면이라며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 제도와 민주주의의 힘을 믿으며 이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핵심이라면서 조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포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민주주의가 공격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캐나다 국민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폭력으로 민의를 뒤집을 수 없으며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두 석을 추가함에 따라 상원 구성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50석씩 양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너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국 상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12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차차 맑아지겠으나 황해도는 내일 밤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5도에서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23도에서 영하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도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 상하원이 오늘 7일 지난해 11월 3일 실시된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의회는 당초 어제 인정을 마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회의를 한때 중단한 뒤 밤늦게 재개했습니다. 이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가 7일 새벽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제46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공식 인증했습니다. 의회는 하원과 상원이 각각 미국 내 50개 주별 인증 절차를 완료한 직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을 넘는 306명을 확보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상원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버몬트주의 선거 결과 인증이 마무리된 직후 바이든 후보가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합법적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Madam Speaker, members of Congress,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meeting in joint session to verify the certificates and count the votes of the electors of the several state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 헌법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인증을 통해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64일 만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의회는 당초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증하려 했지만 이날 오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일정이 중단되는 미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가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자 의회로 행진해 급기야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급히 대피했고 워싱턴 DC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의회가 미 50개 주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각각 인증하는 과정은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위해 남은 공식적인 마지막 법적 절차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인증이 완료된 뒤 발언을 통해 폭력은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며 자유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 난입 사건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scenes of chaos at the Capitol do not reflect a true America. Do not represent who we are.
의사당에서 벌어진 혼돈 장면은 미국의 모습이 아니며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무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같은 행위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성스러운 미국 의회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TV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폭력적 난동을 멈추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자신의 지지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알고 있으며 도둑맞은 선거인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고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이후 지난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대선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이날 인증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펜스 부통령에게 의회에서 선거인단 불인정을 선언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이 옳은 일을 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합동회의를 시작하며 자신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뒤집을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미국과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용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을 훨씬 넘는 306명을 확보하며 승리했습니다. 특히 승리의 열쇠가 되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등 경합주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라 증가한 우표 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연방대법원에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결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이런 소송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헌정사에서 대선 결과를 둘러싼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선거가 끝난 지 20일 만인 지난해 11월 23일 연방조달청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선 승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인수인계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고 바이든 당선인 측은 내각 인선을 속속 발표하며 취임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을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 수장으로는 첫 히스패닉계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명했고 국방장관으로는 사성 장군 출신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지명해 첫 흑인 국방장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을 넘기고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사실들이 나를 입증하지만 그럼에도 1월 20일 평화로운 정권 인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다며 미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나지만 이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6년 만에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주요직 상원 인준이 소홀하겠지만 과감한 정책 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내피얼 워넉 후보가 현역인 공화당 켈리 레플러 의원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민주당의 존 우스프 후보도 공화당 현역인 데이비 퍼디 의원을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조지아주 선거에서 두 석을 모두 차지할 경우 상원 의석은 민주 50석, 공화 50석으로 정확하게 양분됩니다. 미 헌법은 부통령에게 캐스팅 보트를 쥔 상원 의장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경우 주도권은 부통령이 속한 정당이 갖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의 주도권을 잡는 이례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10개 의석을 잃긴 했지만 하원에서 또다시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된 겁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6일 VOA에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어젠다를 달성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특히 대외 정책보다 국내 정책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it will make it much easier for President Biden to accomplish his policy agenda.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인프라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치적 함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또 민주당의 백악관과 의회 장악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정책만큼 큰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On the foreign policy side, it is not as big a game changer, but it's still important.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주요직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중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집권 초 외교안보팀을 신속히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상원 통과에 51표가 필요한 인준은 헌법이 상원에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미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183개에 달합니다. 반면 마이클 헨롱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민주당의 주도권은 미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be, of course, a very, very tenuous control.
2년 후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전통적으로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했던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상원 혹은 하원의 주도권을 뺏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감한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경우가 총 3차례 있었습니다. 회기 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원이 반으로 갈라졌던 1881년과 한 상원 의원의 사망으로 2개월 동안 양분됐던 1954년,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는 2001년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상원이 양분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월 초 며칠간은 엘고어 당시 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배권을 가졌고 이후 1월 말에는 딕체니 당시 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2001년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공유하는 합의를 맺었고 이에 따라 두 정당은 상임위 구성 등에서 거의 동등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상원 의석이 정확히 양분된 상황에서 찬성 51표가 요구되는 상원 인준 통과를 제외한 여타 입법이 성사되려면 계산이 다소 복잡합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논의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반대가 있을 경우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최소 6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과반 이상 찬성표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기 전 조율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이로 인해 지난 12년간 의회에서 사라졌던 합의의 게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ame of compromise, which has died out in the Congress for the last 12 years, will be there again.
컨트리맨 전 대행은 또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중도 성향 의원들의 표가 입법 추진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세력보다는 오히려 스윙보트를 쥔 중도 세력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ou know,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contrary to the campaign rhetoric from the Republican side that suggested that
오헨론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그들의 어젠다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도 진보 세력 간 공통 분모가 있는 사안 추진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노르웨이가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문제 등을 담당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5일 VOA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독일은 지난해 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임기가 끝나게 되면서 의장국 자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새로 제재의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는 지난해 6월 멕시코, 인도 등과 함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돼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2년 말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통과되며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의장국을 맡아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사업총화 보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경제와 대외정책 노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진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틀째인 6일 밝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7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려는 중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 실현에 나서는 목표들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교통운수, 기본건설, 건재공업, 최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를 비롯한 주요 부문들과 경제관리 분야의 실태가 분석되고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목표와 실천 방도가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업총화 보고가 대회 사흘째인 7일에도 계속된다고 밝혔지만 경제와 대외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매체의 보도로 미루어 김 위원장이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대외정책을 전환시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가방위력을 강화해서 평화적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사실 핵무력에 기반된 거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대외전략을 바꾸겠다 하는 것을 시사하진 않았다고 봐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기존 노선의 관철,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고 보고요.
신 센터장은 경제 부문에서도 교통이나 건설, 석탄, 전력 등 과거 늘 강조해온 분야의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 개혁 개방 의지도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일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경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또 지금의 북한 안팎의 상황을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이라거나 전례 없이 장기화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총화 보고가 당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회 사흘째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내 위기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악의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외관계,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난 완화에 숨통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경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스스로는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외부로부터 무어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쪽은 명분상으로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조선 인민들하고 꺼리낌이 없다, 서로 내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하면 명분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실력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이번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총화 보고가 길어지면서 이번 당대회가 5년 전 7차 당대회보다 더 길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2016년 5월 초에 열렸던 7차 대회 땐 이틀간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가 있었고 대회는 총 나흘간 치러졌습니다. 3일차에는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김 위원장의 결론 등이 있었고 마지막 날 당 규약 개정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8차 대회는 사업총화 보고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남은 의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당 대회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과거 당대회 가운데 7차 대회처럼 나흘 만에 끝난 경우는 1945년 1차와 1948년 2차 대회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1961년 4차 대회는 8일간, 1956년 3차와 1980년 6차 대회는 각각 7일과 5일간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날에 맞춰 대회를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생일을 지나치면서 대회를 진행할지 불분명하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 부담으로 대회 기간이 아주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개막 연설에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지난 5년간 북한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전력을 비롯한 북한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분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5개년 전략에는 고질적이었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과 금속, 철도, 운수 등 부문에서 개선을 이루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농수산업, 경공업 등 북한 경제 전반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등 대외 경제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이 강조되는 등 지난 5년간 북한 경제의 최대 과업이자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약 5년 뒤인 지난 6일 8차 당대회 연설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실제로 북한 경제는 5년이 지난 현재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대부분 오히려 후퇴한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최대 과제였던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238억 킬로와트시로 전년도인 2018년에 249억 킬로와트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또 1990년에 발전 전력량이 277억 킬로와트시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오히려 30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석탄과 금속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로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며 철도 역시 여전히 일제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개발특구의 경우 5개년 전략에 따라 많은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국제사회 제재 속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역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역점을 뒀지만 계획된 시일 내에 완공이 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 관광지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관광객이 끊기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8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성장 목표 미달을 인정했을 당시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세계 추세에 동떨어진 사회주의식 계획 통제 경제와 핵무력 고수 등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브래들리 베슨 전 세계은행 고문입니다.
You know, he paid a high economic price for his provocative military policy in 2017. And he wasn't able to sustain, you know.
김 위원장이 2017년 도발적인 군사정책으로 큰 경제적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김 위원장이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지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시작부터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표방하면서 그런 노력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 북한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지표인 북한의 대외 교역 역시 2017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작년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총액은 2016년 57억 달러에서 2017년 49억 달러로 떨어진 뒤 2018년과 2019년 각각 24억 달러와 27억 달러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 조치가 이뤄진 2020년은 1월에서 11월 사이 교역액이 5억 달러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국의 교역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북한 산업에 필요한 자재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6일 김 위원장의 5개년 전략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을 다변화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다고 전제한 뒤 그 의존도는 틀림없이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 교역이 급감하고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경제 계획에 대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개년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재앙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 may have made some improvement in domestic in production of domestic consumer goods. But the heavy industries, the goals, the electricity production.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던 상품들을 일부 국산화하는 등 어느 정도 개선을 이뤘지만 그 외 다른 부문, 즉 중공업과 북한이 목표했던 전기 생산량 증대, 또 철도와 철강, 석탄 등 국가 산업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대북 제재 등 외부의 요인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미 5개년 전략을 시작하던 당시에도 북한 경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문제점은 외부적인 환경보단 체계 자체에 있다며 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은 이미 안 좋았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군부 의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는 분석과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5일 개최한 노동당 8차 대회의 참석자 면면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열린 7차 대회에 비해 전국 각 조직 당 대표자 내 군인 대표는 719석에서 절반 가까이 준 4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핵심 당원 대표는 기존 786석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1455석이었고 행정경제부문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늘었습니다. 당정치부문 대표의 경우 5년 전 1545석보다 소폭 늘어난 1959석에 달했습니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제를 폐지하고 내수를 담당하는 민간 출신 박봉주 내각총리가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 장악력 강화 차원으로 평가하면서 군 역할 축소와 함께 당의 역할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6일 VOA에 군부 의석 감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우선 정책 목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a reflection of a change in priority and perhaps a change in policy.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변화가 김 위원장의 권력 구조 재편과 밀접히 연계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며 당과 국가 정책 시행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핵 개발 추진 와중에도 김 위원장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부터 경제 발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에 방점을 둔 발언과 인선 변화는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ndication that he's going to go in a new direction. What is that new direction? Well, we have to try to discern that. Yeah.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삼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김 위원장이 한정된 자원을 군부에 지나치게 투자해서는 더 이상 경제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군부의 반대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영향력 축소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책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나온 새로운 접근법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핵 경제 병진 노선과도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당내 인선 변화는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강조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연동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군부보다는 경제관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say that there's less emphasis on the military, that's not the same as saying that he's will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그러나 세이머 전 조정관은 군부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핵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핵 협상에서 쟁점은 항상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동결 또는 감축을 받아들일지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에 북한 내 군부 입지 축소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심각한 경제 압박에 놓여 있는 점은 자명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very much caution against drawing any major conclusions, certainly with respect to nuclear policy.
특히 당내 군부의 입지 축소는 선군 정치에서 경제 우선 정책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해 현 시점에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당내 구성 변화가 반드시 군부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결론 짓기는 이르다며 당대회 직후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열병식 준비 상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But we have yet to see the parade.
Yes.
And what he says at the parade and what he does. The parade is how he reveals the power he is trying to give to the military.
베넷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 단계에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한 건 미국의 새 행정부의 대화 의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대회 개회사에서 경제 개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개회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미북 관계 등 외교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년의 국가경제발전 전략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2018년부터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를 노렸지만 실패했으며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홍수가 연이어 북한을 강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해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며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정책 실패에 솔직한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도전으로 인한 경제 실패를 인정했고 현대의 의료시설이 부족한 점과 해안 지역의 재난 방지 환경이 열악한 점 등 북한의 제도적 단점 등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통신은 이어 5년에 한 번 열리는 노동당 대회는 김 위원장의 통제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코로나 대응과 다른 경제적 도전의 직면에 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단결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당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적 문제는 단기적 문제가 아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경제 실정에 기인하고 있고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노린 값비싼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영 NPR 방송은 이번 당 대회와 관련해 북한이 올해와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신년사를 내지 않은 것을 특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를 발표하기에는 당 대회가 너무 가까워 메시지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내세울 성과도 별로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김 위원장의 대미 발언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외교 전략을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쉽게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을 암시한 만큼 북한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자국의 이익으로 보고 이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앞으로 당 대회가 계속 이어지며 김 위원장의 추가 발언이 나오겠지만 일단 개회사에서는 외교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이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다루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아직 북한의 다음 경제개발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개회사를 통해서 일부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회사에서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정부 관리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했다고 언급한 것은 민심을 풀뿌리 수준에서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개회사의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핵협상을 되살리기 위한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남은 당대회 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에서도 제재 정책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재 체제 하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이 주목한 부분 역시 북한의 대외 정책 부분으로 앞으로의 당 대회를 통해서 어떤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은 도발보다는 대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의 요소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적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승자가 됐든 북한에 양보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오는 3월 열리는 제131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30개 나라 기독교 연합체인 세계복음연맹이 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기독교는 끔찍한 탄압을 받는다며 정부가 공인한 4개 교회 외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는 범죄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은 관리소로 추방돼 감금과 강제 노동, 처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연맹은 또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분제에서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도 불법 종교 활동 명목으로 억류한다며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도 2013년 북한에 억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질의 목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인권이사회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131차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들의 규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네팔, 아이슬란드, 말라위 등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복음연맹은 심의 중 북한의 질의할 문제로 관리소의 존재와 수감자 현황과 처우, 기독교 신앙 범죄화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성분 제도와 적대계층, 강제 송환된 탈북민 처우, 외국인의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정의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 권리 옹호 담당자인 위삼 알 살리비 씨는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제네바에서 UN과 협력하는 유일한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로서 북한에서의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질의 목록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주빌리 캠페인도 4일 제출한 질의 목록에서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임의 체포와 장기 구금, 고문, 강제 노동, 추방, 감시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수감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인권 유린,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의 앤 부알다 대표입니다.
They completely deny their citizens any right of worship and any right to any belief, even held in private, it's not permitted. So we continue to raise.
부알다 대표는 6일 VOA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도 완전히 금지한다며 UN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이 심의 기간에 맞춰 질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사와 거짓, 기만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ve been at the UN meetings where some of these reports are deliberated. And what you find is many times North Korean officials don't appear. I guess they don't.
부알다 대표는 UN의 북한 심의에 여러 번 참석했었다며 북한 당국자들은 안 나타나기 일쑤이고 나타나도 진실을 거부하고 발표자들을 공격하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탈북자 면담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밝혀냈다고 부알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UN 심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131차 회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국, 한국, 일본, 스위스 등의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생명권과 자유권, 차별금지, 종교, 표현, 이동의 자유 등 총 17개 부문의 북한 내 권리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에 북극발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특히 오는 8일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한파에 대비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한반도에서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라는 소환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지금 기록적인 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죠?
네, 한반도의 가장 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한국기상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에도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발효됐고요. 북한에도 눈보라 속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특히 7일부터 4일간 절정에 이르는데 그중에서도 8일에 제일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6일 보도 내용을 들어보시죠.
7일부터 9일까지 전반쪽 지역에서 추위 충곡경보입니다. 이 기간이 대륙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흘러들면서 내일부터 날씨는 몹시 추워지겠으며 특히 8일이 최저 기온이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영하 35도 내지 영하 25도, 동서해안 지역에서는 영하 25도 내지 영하 15도로 낮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북한 많은 지역에서 초당 10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발 강추위라고 불리우고 있죠?
네, 북극의 찬 공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위는 북극 진동지수가 지난달부터 음으로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음의 북극 진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으로 찬 공기를 내려보냅니다. 북극의 찬 공기 소용돌이가 수십 일, 수십 년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북극 진동이라고 하죠.
북한과 인접한 중국의 동북 삼성도 같은 강추위를 겪고 있다죠?
6일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랴오닝성 선양의 이날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24도이고 7일에는 영하 2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베리아와 가까운 헤이룽장성의 다싱안링 암월에서는 지난 5일 최저기온이 영하 44.7도로 떨어졌고요. 중국 기상국 관계자는 동북, 화북 등 일부 지역의 일 최저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한랭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렇습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이 대표적인 겨울철 질환입니다. 우선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 동상은 심한 추위에 노출돼 피부 조직이 얼고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동창은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와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고요. 참호족은 습하고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돼 발에 가려움, 부종, 물집이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독감에 걸린 경우에는 음료수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푹 쉬어서 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랭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바깥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난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겨울철과 코로나 감염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겨울철은 코로나가 크게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 바이러스의 생존이 유리해지고 실내 시설의 환기도 어려워서 감염증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모두 겨울철에 코로나 유행이 심해질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주에도 바람도 몰아치고 눈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죠.
네, 따라서 강풍과 바닷가 풍랑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간판과 선박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밤사이 눈이 내리고 얼면서 곳곳에 얼음판도 생길 수 있는데요. 길을 걸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이 방지되는 신발을 신고 평소 속도보다 천천히 걷고 보폭도 줄여야 합니다.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할까요?
수도 밸브나 배관 부속이 있는 부분이 얼 경우가 많은데요. 예상되는 부위에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물을 5분 이상 부어줍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얼은 부위 주위에 감고 따뜻한 물을 붓는 것도 방법이고요. 머리 말리는 기구를 이용해 따뜻한 바람을 쏘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도 무리하게 돌리면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수도꼭지가 망가져서 나중에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데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온실의 경우 지붕에 눈을 빨리 치워서 눈 무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전이 있을 경우 숯을 태우거나 모닥불을 피워서 온기를 유지하고요. 이미 얼어버린 작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건강수칙과 안전수칙을 참고해서 강추위에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에 따른 새로운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봉쇄령을 내리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지역 전역을 봉쇄했고 독일은 이달까지 봉쇄령을 연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이 결국 3차 봉쇄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를 봉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clear that we need to do more together to bring this new variant under control.
영국의 이번 봉쇄령은 지난해 3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식품과 의약품 등 필수 구매 활동과 병원 진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출근 등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됩니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할 뿐 실내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회활동에도 인원 제한을 뒀는데 대표적으로 결혼식에는 6명, 장례식에는 30명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4만 1,000명에 이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8,44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약 185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고 유럽도 18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두 지역에서의 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영국처럼 전국 봉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5일 현재까지 취해온 봉쇄보다 더 강한 정책을 이달 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감염을 추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봉쇄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사적 모임에서 가구 외 한 명의 인원만 허용되며 인구 10만 명당 2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반경 15km 이상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운영 중단도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신문은 5일 이스라엘에서 오는 7일 자정부터 봉쇄 정책이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 정책을 결정한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즉시 전면적인 봉쇄령을 내려야 한다며 매시간 지체할수록 질병은 더 빨리 전파되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임 제한은 실내는 10명에서 5명, 실외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며 생필품 판매를 제외한 상점은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국내 봉쇄뿐 아니라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EU 국가들과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일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국경 봉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여권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를 파악해 전 세계적 이동성 지수, 즉 여권 지수를 발표하는 캐나다 업체 아톤 캐피털의 란트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5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의 이동성을 황폐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톤 캐피털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의 이동성 점수를 합산한 세계 개방 점수는 2019년 말 21,360점에서 1월 5일 현재 15,000점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월 7일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대한 탄핵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은 법률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미국의 사법 절차를 고의로 오염시켰다.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상원 개원식에서 헨리 하이드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제17대 대통령에 이은 미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대배심에서의 거짓 증언과 사법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인턴 직원이었던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으며 아칸소 주지사 시절의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여러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탄핵 절차를 주도했던 하이든 하원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건 거짓말이라며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국민 연설에서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과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연방 대배심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는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이듬해 2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사항에 명시된 반역, 뇌물을 받았거나 기타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탄핵이나 유죄를 받아야 한다는 파면 조건이 상원의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정원 100명인 상원에서 67명 이상 탄핵에 찬성했어야 했지만 위증 항목에서는 45명, 사법 방해 항목에서는 50명이 찬성하면서 정족수 67명에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클린턴은 탄핵 대통령 1호 불명예를 면했습니다. 이후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별검사 측과 합의하고 퇴임 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895년 1월 7일 한반도에 첫 근대식 헌법 홍범 14조가 선포됩니다. 순한글로는 14가지 큰 법으로 구한말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근대적 정치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통치 강령입니다. 절대 왕정국가였던 조선의 홍범 14조 선포는 적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조선의 자주독립,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부인 외에 왕일가의 정치개입 배제, 내각제도 확립 등 정치를 근대화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범 14조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이 일본의 간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홍범 14조를 조선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홍범 14조의 핵심 내용이 국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한적 군주제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범 14조를 반포한 고종도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며 홍범 14조가 내세운 정치개혁은 미완성에 그쳤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b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B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